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 율법의 통제를 받거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듯이 유대계 형식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모세율법의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를 받는 거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바라본 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요구한 것을 만족시키고 성취시켰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 뭐 매이거나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잠정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효성이 이제는 끝났다고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언약 백성이 사는 삶의 좌표도 아니다. 말을 바꾸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뭐 절기 준수처럼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했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지. 그것을 누리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대안이 뭔가. 그죠?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새언약 백성은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고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새언약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은 율법을 성취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았다고 하고 거룩한 삶은 율법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을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사랑의 삶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요거 요거 하면 된다. 조목조목 나오니까 내 손으로 뭐 이 밥을 먹어도 좋은지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그렇게 뭐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입에 뭐 넣어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앞에 놓았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죠. 율법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모세 율법이 내 삶의 굴대가 된다든지 내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에 들어가면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모세 율법의 그 시스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잠정법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키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구약시대에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목표하고 지향하고 바라봤던 것을 성취를 했어요. 그렇게 성취가 됐으면 더 이상 그 법은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법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가르침으로 대치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예수님 자신이 모든 신약 백성,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의 최종 권위고 절대적인 권위고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었죠.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법이 아니에요. 조문으로 쓰여진 법이 아닙니다. 성문법이 아니에요. 그나마 구태의 법을 좋아하고 그 말을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붙이겠다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인용하시지 않고 모세의 권위를 입고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당시에 선생들은 다 모세의 권위로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들어갈 여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었죠. 그 사도들이. 그렇지만 모세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두고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두고서 끝나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해서 모세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체 아래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같은 종교 시스템이나 행위에 대한 법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권위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약 교인들의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모세법과 가까이 사느냐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뭐 예수 믿고 신약교회 다니지 뭐 우리가 뭐 구약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교인들은 모세법이 아닌 예수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율법의 통제를 받거나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첫째, 뭐, 원인을 꼽는다면은, 이제 처음 신자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하고,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따져본 것이 다 모세의 율법으로 소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율법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로 옮겼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로서는 들었을지라도 그 의미가 희미하고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자 생활의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생활을 계속해서 그냥 편리하니까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과 교회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말은 신약교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닐 줄 알아요. 초신자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따라 뭐 찬송가도 그렇게 배우고 성경 읽는 것도 다 그렇고 남이 하는 대로 하죠.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는 뭐 어딜 가봐도 자체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자체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 전통과 교회 관습에 맞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아직도 모세율법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모세법 중에서 의식법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셨다. 시민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으니까 우리에게 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도덕법은 영혼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그래서 십계명을 뭐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식의 가르침이 옳으냐 이거예요. 율법의 시민법이든지 율법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뗄 수 없는 거예요. 뭐 시민법이다, 도덕법이다, 뭐 이런 것들 의식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거 다 하나의 율법, 모세 율법 안에 하나 있던 거예요. 근데 13세기 때 이태리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자예요. 이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분리를 했어요. 모두의 법령집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의식법, 뭐 도덕법, 뭐 시민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도덕법은 영원하다. 율법이 영원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의식에 속하는 거, 뭐 시민법,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그건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구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결국 성경 전체에서도 율법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골라서 우리 신약 성도의 삶의 수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법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교회의 어떤 율법적인 관습과 모세의 도덕법의 통제를 바꿔서 살아요. 우리가 아마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율법에 속한 도덕법을 경건 생활의 지침으로 삼기 때문이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맞는데 그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방인 교인들은 뭐 구약 백성도 아니고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모세율법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이었어요. 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 교인들의 그릇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보다 더 높고 더 고아한 수준의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밝은데 왜 촛불을 켜고 다녀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 때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안 들어가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고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알아야겠죠. 뭐 간단하지, 모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예요.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것은 율법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확보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율법 행위가 받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할례나 뭐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약교회도 우리들도 율법에 근거한 거기에 유사한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섬기고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칭의에서는 이래서 종료가 됐어요. 십계명이 기타 여러 가지의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른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롭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는 선포는 이래서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뭐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로 비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칭의 구원이 더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대속주로 믿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정을 받았으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도 칭의에 관한 한 버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율법을 성화의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 그거예요. 율법은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율법은 경건한 성도의 삶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율법의 마음이었어요. 율법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출범시킬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율법 자체에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나를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내가 죄책감을 해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죄인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뭐 마음을 갖습니까? 뭐 우리가 이것을 인격화 시킨다면은 죄인은 율법은 동정심이 없어요. 율법은 자비심이 없습니다. 율법은 법에 법대로 딱 하고 그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수준의 경건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메마른 법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와의 관계를 가져야 그 인격체가 가지신 성품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동정적이세요. 율법은 동정하지 않으니까 딱 법규대로 하고 법의 규칙대로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지를 위해서 섭리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 가운데 한 가지, 물론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책을 쓰신 적이 없죠. 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법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물론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책 이 자체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경고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오래 참으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시지만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인격체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율법이랑 조문으로 된 법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심은 어디냐,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적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을 하지만은 사랑으로 나를 이끌거나 나의 결점을 덮어주거나 더군다나 나 대신 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은 죄인이 받는 벌은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도 아니고 성화의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고 예수님 아래 들어가 살아야 정상적인 신약교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도 뭐 성화도 법조문이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격체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까닭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심혼에 새록새록 새겨지도록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이죠. 끝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끝없이 예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율법이 구원, 율법으로 뭐 구원받지 않는다.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성화의 방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법이나 종교 시스템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체와 함께 오는 것은 같이 오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율법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동반자로 삼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옮겨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웃 사랑을 율법 성취의 원칙으로 내세웠어요. 자, 그러나 율법에서 말한 이웃이 누구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 굉장히 작은 사랑이죠. 뭐 다 자기 식구 좋아하고 자기 뭐 동족 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 사랑이죠. 그래도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제한적인 그런 지구한 사랑에 대한 하나의 작은 화살표였어요. 그래서 성령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율법의 수준을 웃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제가 갈라디아서 39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은 율법 시대의 영역과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나 선한 의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인들은 율법의 의도와 수준을 상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모범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뭐 바울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사랑의 원리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율법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작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동포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했어요. 국경이라든지 뭐 국적이라든지 뭐 인종이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내 이웃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약적인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따져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물론. 그래서 나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죠. 정크푸드가 건강에 나쁘다 하는 거 다 알아요. 나한테 나쁘다는 거 압니다. 그것도 먹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지르죠. 사실상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원칙적인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새언약 시대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웃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포함이 되죠. 이제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랑과 신약시대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수준을 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예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웃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준을 무한대로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간 삶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아래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그야말로 묵상하고 십자가의 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받는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지. 내 자신, 물론 자생적으로 그런 사랑이 나올 리가 없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뭐,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문법,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그런 사랑, 그런 이상적인 사랑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서 살아요. 또 그 사랑을 더욱더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웃사랑으로 확대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겠죠. 율법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사랑인 것이 이웃의 범위가 무한대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뭐, 율법의 수준이 훨씬 웃돌아가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한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지구한 사랑에 대한 하나의 작은 게시판에 불과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작은 게시판을 붙들고 늘어져야겠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화살표를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화살표의 관역에 닿아서 그 주님을 그야말로 부둥켜 안고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령 생활이죠. 사랑의 삶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성취하려면 의도적으로 율법 준수를 크리스찬 삶의 뭐 모토로 삼거나 뭐 거룩한 삶의 어떤 수칙으로 삼거나 안내자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것을 많이 다루잖아요. 내 속을 자꾸만 들여다, 내 속을 자꾸만 분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석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봐야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바울의 그런 모범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심장으로 말할 수 없지, 내 심장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묻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대해야겠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뛰게 하느냐,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머물면 율법의 작은 사랑은 자연히 포함되고 추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면 모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빨리 오고 그 아래로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순종하면 비의도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율법의 상한선을 이루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다 하는 것이 거듭된 강조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자신이 지향하던 화살의 그 관역인 그리스도께 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그 바운더리,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율법은 비의도적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추월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 끝나고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십자가의 무제한적인 이웃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아이디어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율법이 지적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인도하는 주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면서 살죠. 왕이신 여호와야 그랬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여 했으면은 그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왕의 지시를 들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성령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니까 그걸 들으라 그랬는데도 우리가 거기 듣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지적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는데 율법을 신앙의 좌표로 삼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율법 성취라는 것이 율법을 내가 일부러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를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성수를 해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 주일날 뭐 교회 한 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도 오겠죠. 뭐 교회뿐만이겠어요. 꼭 교회만 와야 그 주일 성수하는 거겠어요? 밖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죠. 뭐 교회 안 와도 될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주일 어떻게 성수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지만 대부분은 바깥에 계셨어요. 바깥에 돌아다니셨어요. 안식일날 하루 종일 교회 저기 회당에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요즘 같은 그런 야단을 많이 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밖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고요. 여러 종류의 일을. 사실상 예수님께는 안식일이 따로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에 가면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동행하면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훨씬 더 성경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무이만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와 사랑의 원리를 배워서 매사에 적용하면서 살 때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의 수준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것이 산상부원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성취의 때를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율법이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날을 예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면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포인팅하는 그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가리키는 곳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나 안에 있으면 나를 만나면 나를 영접하면 그 율법이 바라던 목표가 그게 달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이 가리킨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로서 오셨을 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자신의 목표에 닿았고 원하던 것을 다 이제 소원 성취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바라봤던 이상이 실현이 됐으니까 이제 물러나야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율법이 성취됐다면은 신약 백성은 누구의 계명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계명 아래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율법이 신약 백성에게 이것저것을 뭐 명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마라. 그 이미 그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뭐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수준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높은 거죠. 그 수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 백성은 모세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 무법한 거 아닌가? 무법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죄를 도짓기 위해서 뭐 율법을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모세 율법보다 훨씬 높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그분의 명령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다르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와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의 능력으로만 준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수준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산상봉헌의 삶을 사는 새 언약 백성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야 되고 새 언약 백성이라야 되겠죠. 근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세를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더 퍼센티지가 많은 건 제가 볼 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율법도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섞이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셨어요. 모세를 따르라고 했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원합니다.